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조금 서론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앞에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인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말 안 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아수르의 공격과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과 특별히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이스라엘은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 말 안 들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결국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간 거예요. 후반부로 들어서는 좀 비슷한 양상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할 거야. 예언하는 거예요. 멸망할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왕 이름까지 지명을 하잖아요. 고레스 왕을 들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경고와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토기장이야.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들은 진흙이고 질그릇이야. 근데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뭐 만들 수나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나는 너희 아버지와 같아. 너희들은 내 자녀고, 근데 자녀가 아버지 날 왜 낳았어요? 뭐 하려고 엄마가 그 배 불러가지고 나를 낳게 했어요? 뭔 이유로? 그것도 어머니라고 안 그런다고 그랬죠. 여인아 그러면서 어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만든 토기장이고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택함 받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변에 아직도 말을 안 듣고 있는 유다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유일하다. 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25절 끝에 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택함받은 이 백성들에게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는, 오늘 설교는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맹세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까지도 넓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첫 번째는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함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펴고 계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그냥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도망다니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모여와라, 함께 가까이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여라, assemble 하고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두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나와라. 그래, 너희들 흩어져 있지,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있지, 우왕좌왕하고 있지, 이 앞으로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뭐 확신하지 못하지, 그냥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한번 와봐, 모여서 와라 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사야 서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멀리서 팔짱 끼고 이러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들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직접 우리가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유튜브 보면서 게임도 할 수 있고요, 유튜브 보면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라고 할 때에는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20절 말씀의 끝에 뭐라 그랬어요?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대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해놓고서는 속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뭐냐면은 우상이에요. 신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적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가끔씩, 아주 가끔씩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 저는 보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 받았대요. 확신한대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이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의도대로 안 하고 어쩌면은 어머니가 몰래 이렇게 넣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비유가 조금 과할지는 모르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 고등학교 1년 선배님이신데 이 선배님 이제 애를 좀 늦게 낳으셨어요. 아, 딸을 낳는데 늦둥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하나 해줬습니다. 애기들 덮는 이불 같은 게 조그마한 블랭킷 있잖아요. 애가 그거를 갖고 다녔는데요, 대학교 들어갈 때 기숙사 갈 때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낡은 거를 내가 새 거 사준다고 그래도 그거 갖고 간대요. 그거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또 마치 럭키 처음이라고 그러죠. 행운의 열쇠 같은 거,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이 볼펜 아니면 안 돼. 이 볼펜으로만 사인을 해야 돼요. 그거 안 갖고 가면 마치 계약이 성사가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서 자꾸 딴 데로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아니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야, 이 무지한 자들아. 이사야는 참 단어도 고급으로 쓰잖아요. 이 무지한 자들아 그랬는데 저보고 이거 쓰라고 그러면 아마 거기다가 쌍욕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야, 이 뭐, 아, 방송용은 아니니까 야, 이 미련 곰탱이야 뭐 이런 말도 썼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두 번째로 명령을 하는가 하면, 그래 니네들끼리 한번 상의해봐라, 피차 상의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며 라고 했어요. declare and present 해요. 그러니까 진술하다라고 하는 말과 declare 알리다라는 말은 선포하는 건데요,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선포할 거 다 해봐 한번,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선포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상대방이 알아듣든 뭘 알아듣든 내질르는 거죠. 그게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하려면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리버스 시켜서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 쓰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되씹으면서 편안한 단어, 쉬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나 일주일 내내 일하고 다니고 지치고 피곤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좀 편안한 얘기도 좀 듣고 위로의 말씀도 좀 듣고 축복의 말씀도 듣고 좀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은 허구한 날 죄 이야기하고 허구한 날 회개하라고 그러면 아 우리 그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죄송해요. I do not care. 왜 그래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를 가지고 쭉 하는데 성경에서 회개하라 외치면 가르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포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동의하거나 말거나 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니들 모여가지고 한번 상의해봐. 그리고 너희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그거 진술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이렇게 뭐 진술하고 막 설명하고 증언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니네들 하려면 해봐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중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결정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듣고 내 마음을 바꿔줄게. 그 의도는 아니죠.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Omniscience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사람의 코드에 맞춰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래 너네들 모여갖고 해볼 테면 해봐. 나는 내일 할게. 나는 내일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하던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 this thing이거든요. 이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내가 행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내가 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선 니네들 모여서 회의할 거 다 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근데 나는 상관 안 해. 나는 내 일을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내 방법대로 이루어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1절 바로 그러니까 맨 끝에서 조금 앞에 보면 여러분 성경 있으셔야 돼요. 아, 앞에 친절하게 해놓으셨네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자, 구원을 베풀면 나는 구원을 베푸는 자니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의를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공의예요.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이 모든 일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은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대답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대답 아직 하지 마시고 그거를 옆에 잠깐만 옆에다 놓으세요. 1분 후에 돌아올게요. 사람의 눈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냥 여러분을 놓고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저 사람 마약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조폭이었어요. 저 사람이요?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한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근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근데 심각하게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몇 년 되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에요? 졌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그래서 다 안 믿었어요. 그런 것처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놓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무슨 자격으로요? 제가 저를 놓고 봐도 제가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철야 불공 드렸던 사람이고요. 그냥 시주살 짊어지고 절에 가서 승가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시주하고 불공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되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지은 자들은 다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십자가에 제물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된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공의를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을 또 하세요.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나에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내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Prodigal son.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 해결되나요? 아니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살이를 아주 아주 심하게 받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친정집에 오지를 않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더니 점점 전화가 뚝뚝 끊어집니다.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딸이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 어른들은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 한 통 하죠. 잘 지내지? 그 딸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 잘 지내요. 근데 엄마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엄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힘들면 잠깐 와서 쉬었다가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딸이 정말 왔어요. 몇 년 만에 친정집에 왔습니다. 문을 연대 엄마가 나온 거죠. 엄마.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근데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바보같이 대낮에 울고 그래. 안 그러잖아요. 어깨 도닥도닥 하면서. 괜찮아. 다 알아. 그냥 쉬었다가 가. 그냥 푹 쉬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날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지쳐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미국에서 사는 그 신분이 안 좋아서 신분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하는 종업원들이 안 나와요. 손님이 나오질 않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바짝 긴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와서 쉬었다가 가. 왔다 쉬었다가 가. 예수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이 말이 은혜로운 초청과 같아요. 나한테 와. 근데 이게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오라고. 그건 단순한 초청이 아닌 거죠. 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인이 임금이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하인들을 동네로 다 보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 밭갈러 나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송아지 팔러 가야 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주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화가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보내면서 냇가로 가고 산으로 가서 그냥 다 잡아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끌고 들어와서 주인의 잔치를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던지는 이 초청은 초청이 아니라 명령이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심지어 죄를 짓고 아픈 일을 당하고 내가 실수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내가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딴 데 쳐다보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내가 유일하게 너희들을 쉬게 해줄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 이거 초청장 받았는데 안 가도 되겠지. 아니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다음 자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나는 순종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회심하는 것,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것, 회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을 회심, 컨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된 회심도, 참된 회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갈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은 공의로운 말인데 변함이 없는 의로운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하나님, 아차 내가 좀 실수했는데 걷어드릴게. 그 말 말고 우리 지우고 다시 쓰자.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할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걷어들이지 않아요. 아 잘못했습니다. I'm sorry.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반드시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23절을 다시 놓고 보면 내 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3절의 끝에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 때문에, 나의 이 공의로운 말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맹세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은 변함없다, 의롭다, 내가 거둬들이지 아니한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맹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로마서 14장에서 11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예,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약속을 하세요. 의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영어성경 구절하고 같이 있잖아요. 아,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 아쉬워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in the Lord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죠. 특히 only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직 주 안에서만, 오직 주 안에서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Righteousness and strength, 공의와 힘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예수님 안에 힘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노한다라고 했어요.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당하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부분은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나가 끝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면서 25절하고 딱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칭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게 25절이에요.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약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거를 또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줄임말. 우리 교회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인데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라장. 그렇게 막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네 글자로 뭐라고 유식하게 다 같이 시작. 이신칭의. 예,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신칭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25절 끝에 의롭다함을 받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티브 집사님 25절 좀 펴주세요. 25절을 보면 In the Lord, 이게 또 먼저 나왔네요. 그렇죠? 주 안에서 모든 offspring, 모든 후손들은, 그 다음 영어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Shall be justified.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까 말까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Shall glory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느냐? 여호와 안에 있느냐? 나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맹세입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받을까 말까? 뭐 주면 받고 말려면 말지.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입는 것,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우리 한글의 번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만, 뭔가 일이 잘될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